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없습니까? 그 일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은 어떻습니까? 지우고 싶은 일이 없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2020년 새해가 되었는데, 이 한해 동안에는 여러분의 삶에 지우고 싶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만 지나면 좋겠다 말할 정도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피할 길은 피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불가능하지요. 우리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를 부정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고 지나간 과거 일로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한두 가지 방법으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항상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까지 다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지나간 과거를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간 과거까지 다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미리 준비해 두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후회하고 싶은 이 과거의 시점, 그 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거에 내가 후회하고 싶은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것인지를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해 두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모든 일이 우리들에게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잘 믿기 전에는 몰라요. 우리 자신이 우선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믿게 되죠. 이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지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성결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롬파리파리라고. 롬파리파리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빨리 하다 보니까 롬파리파리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과거의 일들도 나에게 선으로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과거를 후회하겠습니까? 내 과거의 어떤 삶 때문에 낙심하겠습니까? 거의 없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나에게,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나의 과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지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과거가 변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나의 믿음이 변했기 때문에 과거를 지우고 싶지 않아지는 것. 오히려 그 과거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겪은 일들도 나에게 기쁜 일이었거나 슬픈 일이었거나 무슨 고통스러웠거나 평안했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모두가 다 나에게 축복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과거를 가장 지우고 싶은 일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제가 같이 사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다윗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야말로 정말 지우고 싶은 과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거가 사도 바울을 정말 그렇게 훌륭한 사도로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 바울은 겸손할 수 있었어요.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그는 평생 믿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많은 선행을 행하고 선교를 하고 업적을 세워도 결국은 과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박해한 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었고 오직 예수님이 바꿔주셔서 난 변화된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은 그 사건으로 깨달은 거거든요. 평생 그걸로 바울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정말 지우고 싶은 악행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과거에 당한 우리의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나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슬픔당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바라보면 결코 우리는 나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과거를 감사하며 새로운 소망을 앞으로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삶의 목표와 방법이 바뀝니다. 지금 당장 호의호식은 않더라도 가장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건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왜 바뀌게 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뀌게 되지요. 하나는 인생의 목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인생의 목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표가 세상 것과는 달리 너무나 고상하고 위대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가는 길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만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삶의 방법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후회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도 올바른 방법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는 사람은 전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그 목표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를 못해도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나의 사명을 다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좌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바로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업적을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본문은 이런 이 두 가지의 모습, 지나간 과거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 모습과 미래의 삶을 바꾸어주는 이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을 그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은 아시는 바대로 생업이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삶에서 참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컬링하니까 이들은 그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들이 정말 어부의 일에서 소명을 느끼고 가치를 느꼈다고 하면은 아마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으셨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소명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들을 부를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17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의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모습은 제자들에게 콜링, 이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받은 소명을 사명으로 잘 감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동안에 카운트해 보니까 20억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은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천국에서도 이분들의 이름이 기념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이지요.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는 물론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이 평가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별로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더니 그 형편없는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셨어요? 이들에게 재물 주지 않으셨어요. 이들에게 명예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것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것은 소명과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필요할 때 예수님은 저들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방법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를 주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뭐 권세만 있으면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보고 느끼는 거잖아요. 재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기 가치만 추구하고 누리는 야비한 사람도 있고요. 권세를 아무리 가져도 오히려 그것으로 남을 더 억누르는 이 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받는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받는 것으로 따지면은 영생은 천국 가는 거죠. 그러나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가 받는 유일한 복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영생만 얻는다면 우리가 영생 얻은 다음에 굳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여기서 살아요? 영생을 얻었는데 그 좋은 천국에 가서 살면 되지. 천국 가는 것 그것 하나만 축복이라면은 하나님께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여기다 두시지 말고 다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거기가 제일 좋은 곳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안 데려가시는 데에는 거기에는 거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만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천국 가는 것과는 다른 더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가치 없게 살던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믿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또 큰 하나의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안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면은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급도 더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데려가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영생의 복만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가장 좋은 복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복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 받으면 오래오래 사시면서 사명을 이루시든지 아니면 그 천국에 어서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이 땅 위에 오래오래 사시고 싶지요? 예? 사실 저도 그래요.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은 건 누리면서 자녀 손들의 아름다운 그 재롱도 받아가면서 좋은 것 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 오래오래 살고 그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터인데 사명은 뭡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사도가 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다 모두가 사도가 돼야 되는 겁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많은 갈릴리 어부 중에서 이 네 사람만 불렀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왜 다른 어부들은 예수님 안 부르셨을까요? 부름받지 못한 너희들은 그냥 가치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예수님 그런 마음 가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른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에 있는 그 모든 어부들이 다 사도가 되면은 고기는 누가 잡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자, 모든 농부들이 전부가 다 사도가 되어버리면은 쌀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서로 다른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것이 그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인생만 그것이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보다 큰 상을 받게 해주는 사명입니다. 사실은요 큰 상을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그건 내 신앙의 척도가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사명을 받고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 야고보에서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게 되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한마디로 천국 간 겁니까? 지옥 간 겁니까? 그 정도로 사명에 충성하는 그것이 중요한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려면 많은 소유가 필요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좋은 집 가지고 있고 좋은 차, 좋은 옷이 있다고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걸 이룰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위대한 사명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사명 주셨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런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위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우리는 외모를 보지요. 우리는 눈에 크면은 위대하고 작으면 위대하지 않아 보인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위대한 사명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나누어 주는 것은 작은 사명으로 보입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여러분? 큰 교회에서 설교하면 위대한 사명이고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작은 사명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모두가 다 위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 양적으로 비교하면 2.5배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받는 칭찬도 2.5배 차이가 나게 받았으면 좋을 터인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했다고 하면은 만약에 죽사람이 충성했으면은 이 사람은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역시 똑같은 상 한 달란트를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은 나에게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여긴 여러분 사도가 되건 농부가 되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도의 사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이 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업을 통해서 세상을 보살피고 가족을 보살피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나의 생업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한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깨달았을 때와 깨닫지 못했을 때가 전혀 다 차원이 다르단 말씀, 다르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할 때의 그 가치와 우리의 마음이 이건 내가 먹고 사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의 그 가치가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나도 다르지만 하나님도 그걸 다르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업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지만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이 제자들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됐지만은 우리는 각자의 생업에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다른 생업이 있어도 사람 낚는 사명을 우리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그 부분에 나오는 말씀. 이건 사도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 이 제자들이 사명을 받을 때 그들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부입니다. 고기는 참 잘 잡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 잡는다고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잘 낚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럴 때야말로 정말 이 옛날에 그 모세처럼 주님,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고기야 뭐 나한테 낚이겠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낚이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사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냥 받았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받아들일 때에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참 잘 선택하셨어요. 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역시 주님, 주님이십니다. 이따위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도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 받은 은혜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그 사명 속에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는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여러분 이 모습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겁니다. 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꼭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 것을 잘 해왔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그 생각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가 받은 달란트나 은사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받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거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반대로도 그렇죠. 난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이거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어요. 이 생각하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하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힘으로 하려는 마음이에요.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 하려는 마음이세요. 이거 불신앙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좀 당돌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본 거라고 하면은 생선만 만져오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 낚는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벌떡 나서느냐는 말이에요. 모세가 차라리 인간답죠,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 모세처럼 그래야지요. 여러분 평생을 사시면서 사람 마음 얻어보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하면 날 따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다루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 제자들이 선뜻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모습에 부르시는 그 거기에 대해서 따라 나서는 선뜻 따라 나선 이것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제자들이 무식해서 그러는지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지.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사명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그냥 좋게 보면은 사람 나가본 적이 없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 지금 오셔서 행하시는 것들을 잠깐 본 것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따른 것이잖아요. 아마 직접 본 것이니까 더 잘 따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다 되었단 말씀이에요. 그건 그렇다 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을 생각하며 사명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 자체가 쉽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내가 다른 일을 못하기 때문에도 어려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내 제자를 보세요.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업인 물고기 잡는 일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생업도 버려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업까지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 받은 사명에 충성하고 귀한 그 인생들이 될 수 있었단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은 대부분 소명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업에서 소명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쨌든 생업이 소명일 겁니다. 이 소명되어진 생업에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생업에 소명이 있다고 해서 그 이상의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 안에서 저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 낚는 이 어부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거는 생업과 함께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생업은 교회 사명 감당하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생업을 통해서 선교의 기회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생업을 통해서 내가 재물을 얻게 되었다면 은퇴한 사람도 그렇죠. 내가 나가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거 선교에 얼마나 유익합니까? 또 이 생업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과 친밀해지게 되면 그게 어디 전도에 얼마나 유익하게 될 것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업과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함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은 정말 보람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업에 충성해도 복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이 생의 유익만 주게 되죠. 여러분 이웃에게 이 생의 세상의 유익만 주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대한 최선의 이 사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생의 유익은 그냥 10년 또 어떨 땐 몇십 년 만에 끝나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만은 영원한 축복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전혀 저들에게 주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업에만 충성하는 것은 진정한 이웃사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웃사랑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에게 아무리 효도하고 자식들을 아무리 잘 보살피고 생업을 통해서 아무리 세상에 덕을 끼쳐도 우리가 이 신앙의 유익을 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저들에게 끼치는 유익은 지극히 한정된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가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업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인류들에게 유익을 끼쳐도 그것만으로 주는 가치 있는 인생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맞게 만드는 그런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 이 둘의 가치는 차원이 정말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가치 있는 인생이지만은 차원이 다른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이 세상에서의 생업의 소명과 교회에서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할 때 일일이 다 전도하러 다니지를 못할 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면은 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를 그 나가지만은 그 구원 받을 만큼만 나가면 되지 가장 적게 나가고 구원 받는 것이 가장 거 잘하는 거다 경제적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축복만 이 받아 먹으려고 하는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 예수님으로부터 구원 받겠습니다. 천국 가겠습니다. 나에게 영생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만 받아 먹겠습니다. 그러면 신앙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어쩌면 구원도 못 받아요. 자 보세요. 신앙생활은 성경이 말씀하시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먹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소명에 충성하고 또 교회 직분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구원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만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축복 못 받는다고요. 진짜 사랑하고 충성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도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주님 믿고 주님 따르면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업적을 통해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업적을 통해서 다 평가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가치가 세상보다 더 크고 놀랍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해주신 겁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도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 위대한 사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가 후회 없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으로부터 소명받아서 앞으로 더욱 새로운 삶으로 정말 가치 있는 인생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의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끼쳐주고 교회 직분의 소명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과 칭찬받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의 과거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며 낙심하며 살지 않도록 은혜로 계속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 힘 얻어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생업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도 소명을 이루고 잘 감당해서 세상의 유익과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비 사냥류를 주께 드린 마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제물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고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 내 주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섭니다 평안히 가오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나는 시간이 점차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때에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평안히 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도 주시고 두려운 마음 가진 사람들에게 소망도 주셔서 세상에 빛을 발하며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인도하는 먼저 믿은 우리들이 사명받은 자, 소명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강 집사님 출타 중입니다. 육신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특별히 참 남들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여행,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오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용희 권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 주님 바라여 주셔서 점차적으로 큰 회복을 해서 우리 함께 대화하며 웃으며 주 앞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연로한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힘주시고 건강 주시고 체력도 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시간도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으로 많은 백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신실한 선각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